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 우림과 둠임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는 레위기 8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맨 앞부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단락은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1장부터 10장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제까지 보았던 1장부터 7장까지는 다섯 가지 종류의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제사드려야 하는지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오늘 보는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이후에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8장은 제사장을 위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9장에서는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고 10장에서는 옳지 않은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8장은 제사장을 위임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먼저 13절까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을 처음 시작하는 내용,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네 개의 단계를 거쳐서 아론과 아들들을 준비시키는, 제사장 위임식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는 제사장은 아론이 제사장이 되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스스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논리로만 놓고 보면 세움받는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신분, 더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모세인 거죠. 모세가 제사장들을 세우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제사장을 관련해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세 가지를 준비해요. 2절에 보면 처음 준비하는 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사람들, 아론과 그의 세 명의 아들들, 이 사람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제사장이 되는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뒤에 보시면 그 의복, 관유, 속죄제의 수송아지, 순양 두 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을 할 때 필요한 예물들을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예물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건 이렇게 드려라, 저건 저렇게 드려라.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할 때 이런 것들을 예물로 드리라고 두 번째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가 3절입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는 모세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제사장 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릴 예물, 그리고 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서 그 이후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사가 이 모든 부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4절에 보면 참 귀한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도 두 번 더 나올 겁니다. 여하튼 제사장을 세우는 준비 과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에 5절부터 보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네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첫 번째 행동을 해요.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죠.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한 건 뭐냐면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씻어서 정결하게 만든 겁니다. 이 기록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아론이 80이 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아마 나이가 상당히 됐겠죠. 혼자 씻을 수 없었을까요? 혼자 씻을 힘이 없어서 이 모세가 막 씻어준 걸까요? 아닙니다. 뒷부분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직분자로 세움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직분자가 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정결하게 해서 내가 나를 막 씻고 내가 스스로 막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모세가 데리고 옵니다. 모세가 씻겨줍니다. 조금 있으면 모세가 옷을 입혀줍니다. 모세가 성막에 기름을 뿌리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세움을 받는, 부름을 받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권사님이 아 내가 오늘 권사로 이 직분을 받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얘기할 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목사님이 무언가를 딱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뭐 어차피 목사님이 해주실 거니까 나는 그냥 지저분하게 땀이 나든 말든 산책이나 하고 와야지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론이 이게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 아마 나름대로 씻고 나름대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아론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저분한 채로 냄새 나는 채로 왔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씻어주신다는 건 본인이 아무리 정결하게 노력을 해도 그것만으로는 온전하게 직분받을 만한 정결함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직분자로 정해지기는 했지만 부족한 부분들, 불결한 부분들, 모자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만드셔서 직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말씀드린 그대로 직분자는 제사장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원해서 스스로 쟁취하거나 성취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일단 목욕을 시켜주고요. 7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는 행동이에요. 아론에게, 이번에는 대제사장이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애봇을 걸쳐 입히고 애봇에 장식 띠를 띠워서 애봇을 몸에 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속옷부터 시작해서 다 입혀주는 거예요. 속옷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속옷쯤은 자기가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속옷까지 다 입혀줍니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아론이 모세 앞에서 홀라당 벗고 빨개 벗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싹 다 벗고 있는 거예요. 몽땅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속옷부터 시작해서 다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때 제사장으로 세움 받을 때 어떠하냐면 몽땅 다 내려놓고 몽땅 다 벗어버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로 살아가거나 이렇게 특별히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때에는 내가 배운 것, 익숙한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건 내 생각이니까 내가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속옷부터 다시 다 입힘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8절에 보면 흉패를 붙이고 가슴에다 패를 붙여요. 그리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림은 그 단어 뜻은 빛,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림과 둠밈 이것을 받아서 이제 직분을 감당하게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흉패에다가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필요한 능력 혹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뭔가 준비되어야 할 것들을 본인이 네가 알아서 준비해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공급을 해주십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우림과 둠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빛과 진리라는 이 두 개 단어가 매우 유명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는 단어여서 이후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즘도 종종 목사님들 중에 혹은 또 직분자들 중에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우림 이렇게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 뭐 유명한 대학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이렇게 있는데 예일대학의 그 교훈 뭐라고 할까요? 학교 이렇게 앞에 가면 편물 써붙여 있는 게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대는 뭐 진리는 나의 빛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예일대학 가면 정문 앞에 우림과 둠밈 이렇게 써놨습니다. 빛과 진리 이 두 가지로 이제 소명 감당하고 살라 그런 뜻이겠죠. 9절에 보면 머리에다 관을 씌우고요.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9절 맨 끝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해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와 같이 옷을 입혀줍니다. 세 번째가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기름, 관유를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름을 붓는다.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 할 때 그 기름이 이 관유입니다. 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하는 거죠. 기름을 발라서 합니다. 이게 참 독특한 것이 앞부분에 보시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예물을 드리면서 그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게끔 또 피를 바르게끔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위임할 때는 기름을 바릅니다. 성막에도 기름을 가는 것들도. 11절에 보면 제단에는 그 기름을 7번 뿌리고 또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 그 받침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12절에 보시면 독특하게도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오죠. 아론을 앞에다 두고 이때 아론이 서 있는 건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건지 땅바닥에 납죽 엎드려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몸에도 다 기름을 이렇게 발라줘요. 그래서 온통 다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참 특징적인 것이 성막만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아론도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마치 성막의 일부처럼 성막에 있는 제단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처럼 아론에게도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막의 일부분으로 취급을 해서 그래서 성막이 거룩해질 때에 제사장도 거룩해지게끔 이렇게 기름을 붓는 행동이 나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 이제 제사장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요.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이들을 또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이 표현을 보면 옷을 입히는 내용을 생략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앞부분에 아론에 대해서는 속옷을 입히고 이것도 입히고 저것도 입히고 그 다음에 띠를 띠우고 마지막에 관을 씌워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속옷을 입혔다, 띠를 띠웠다, 관을 씌웠다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옷 입는 과정이 뭐 대여섯 가지라면 그 중에 1번, 3번 마지막 과정 요것만 기록한 거죠. 그러나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대제사장 아론을 세울 때와 똑같이 모든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나서 그 뒤에 기록을 보시면 13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점을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 누구나 똑같이 알 수 있는 점이에요. 그건 뭐냐면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 힘만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누군가를 중보자를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거 우리에게 필요해. 그래서 스스로 정한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내용을 그냥 받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루어진 모든 과정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제사장 위임 과정은 하나님께서 다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속옷부터 시작해서 다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셔서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아, 나는 이러이러해서 훌륭해서 내가 제사장이 됐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제사장이 됐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스스로를 뽀독뽀독 씻고 왔어도 다시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 주신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세 번째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게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뭐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진 않는데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느냐? 자기들이 뭔가를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가령 우리 현실 속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엄하고 까탈스러운 사장님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사장님이 어느 날 이 부하 직원에게 야 오늘 가서 점심을 좀 먹어보자. 니네 집에 가서 먹을 테니까 네가 요리를 좀 준비를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럼 부하 직원이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죠. 저 같은 경우에는 찌개도 끓여본 적이 없는 판인데 사장님이 오셔서 그 사장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야, 네가 생각할 때 내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거 네가 제일 잘하는 거 한번 만들어 와봐라. 그러면 이 밑에 음식을 만드는 부하 직원은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오늘 잘리는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저 까탈스러운 사장님을 어떻게 입맛을 맞춰? 사장님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음식을 해야 돼? 이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장님이 오시면서 야 오늘 니네 집에 좀 가자 하시고서는 오늘 너랑 나랑 먹는 점심 메뉴는 짜장면이야. 가면서 짜장면 두 개 꼭 주문해라. 이러면 어떨까요? 홀가분하죠. 메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똑같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중에 좀 괜찮다는 놈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 그럼 내가 심사해봐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고 제사장 세울게. 이러면 괜찮은 놈을 골라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고작 이따 이것들밖에 없느냐. 이러면 애매해지죠. 곤란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난 놈들이 있어. 그건 내가 정한 거니까 걔네를 데리고 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론과 아들들 데리고 오면 돼. 정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아론 저까지 거 나이도 많고 그 아들들 개판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왜 저런 녀석들 데리고 오라고 하셨지? 뭐 일단 데리고 가면 그걸로 되는가 보다. 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또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정을 할 때에 야 니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능력이 좋은 사람 그리고 최대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내가 만족하면 내가 그 사람 제사장 세워줄게. 이러셨으면 이스라엘이 막 뽀독뽀독 씻고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야 냄새나다 저를 치워라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아무리 뽀독뽀독 씻고 와도 내가 다시 씻어줄 거니까 씻고 와도 되고 안 씻고 와도 돼. 일단 일로 와 하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우림과 둠임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능력이 대단해야만 되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알아서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스라엘이 막 바들바들 떨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그렇게 할까 그런 사람을 세워서 중보자로 세울까 고민을 안 해도 돼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손쉽습니까? 이게 좀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방법은 뭐냐면 마치 무슨 명절날 그냥 상이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끔 떡 벌어지게 이 상을 차려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밀키트 하나 탁 주시고서는 전자레인지 대표와 이거랑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그나마도 안 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시거나 제사장을 세워주시는 건 무거운 짐을 맡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막 어마어마하게 큰 짐을 지어놓으시고서는 어디 한번 잘하는지 보자. 이게 아니라 조금만 해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을 했다. 할만하니까 한 거죠. 할만할 수 있게끔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실 때, 명령하실 때, 또 직분을 주실 때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야 할지 막 노심초사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항상 잘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은 막 대단히 엄청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조금씩 순종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그나마 그 조금의 순종을 안 하고 고집을 부려서 문제라는 것을 항상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본문 뒤에 이어서 실제로 어떻게 제사장을 세웠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다 미리 정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게 하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주께서 다 미리 선택하시고 주께서 다 미리 정결케 하시고 그리하여 직분자를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미리 준비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하신 또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힘만 가지고 또 우리가 스스로 방법과 과정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 했다면 아무도 합당하게 나아갈 수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평안하고 쉽게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허락하시는 직분을 받아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